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하나의 키워드가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아, 어떤 거요?
바로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정치적 책임, 또 미래 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뭐랄까 이념이 다른 상대를 향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까지요.
아, 정말 좋은 관점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2026 1월 10일의 주요 이슈들을 바로 이 책임이라는 렌즈로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네 가지 이슈가 겉보기엔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내 정치의 극한 대립부터 한 진진 의원의 그 고뇌에 찬 결단, 또 AI 시대의 국가적 준비, 그리고 저 멀리 LA 한복판에서 벌어진 증오 범죄까지 이 사건들 표면 아래에 숨어 있는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한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2차 특검법부터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선거용 악법이다, 이러면서 전원 퇴장해버렸어요.
그야말로 전면전이죠.
네, 정말 전면전 양상인데, 아니, 1차 특검이랑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길래 이 정도로 충돌하는 건가요?
핵심은 수사 범위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폭넓어졌다는 점이에요.
아, 범위가요?
네. 자료를 보면 기존 의혹에 더해서 두 가지 혐의가 아주 명시적으로 추가됐어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국회 해산이나 비상입법기구 창설 같은 내란 기획 준비 행위.
내란 기획이요?
네. 그리고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예요.
와.
사실상 계엄 사태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차 특검이 계엄 선포 자체의 불법성을 따지는 데좀 집중했다면 2차는 아예 내란죄를 염두에 두고 뿌리부터 파헤치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사 대상을 몇개 추가한 수준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규정하려는 시도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반발도 법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이 법안이 가진 정치적 의도를 공격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 거고요.
아, 지방선거용이라는 프레임.
네, 바로 그거죠. 이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선거 기간 내내 계엄 이슈가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테고, 자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결국 이건 법리 다툼을 넘어선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프레임 전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기문란 세력 심판 프레임을, 국민의힘은 민생 파탄 야당의 선거용 공세 프레임으로 맞서는 거고요.
그렇죠.
자료의 분석처럼 이건 정말 차기 정권의 향방을 건 전면전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협치는 뭐 아예 실종됐다고 봐야겠어요?
네. 앞으로 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법안과 정책이 이 특검 정국에 연계돼서 발목이 잡힐 겁니다. 양쪽 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어서 타협의 공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런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바로 국민의힘 이뇨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인데요. 그가 남긴 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계엄, 이유 있는 줄 알았다. 밝혀진 일들이 치욕스럽다. 이한 문장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정치적 결단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여권 내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균열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균열이요?
네. 특히 이유 있는 줄 알았다는 대목,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계엄선포 초기에 당 지도부나 핵심 그룹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설득이나 정보 전달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 그게 사실과 달랐다는 일종의 내부 고백이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만약 처음부터 당 내부에서조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왜곡된 정보가 돌았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수 있겠어요.
바로 그 점이죠.
인 의원의 치욕스럽다는 표현은 단순히 계엄 자체가 부끄럽다는 걸 넘어서 그런 잘못된 정보에 속아 넘어갔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까지 포함된 것처럼 들려요.
맞아요. 개인의 양심의 가책과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태가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네. 자료의 분석처럼 이게 역관 내 책임론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아.
저 중진 의원도 저렇게 책임을 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는 질문이 당 내부를 향해 던져진 셈이니까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정말 다른 의원들의 연쇄적인 입장 변화나 책임지는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인요한 개인의 돌출 행동으로 선을 끄고 서둘러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직을 보호하려는 관성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번 터져 나온 균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인 의원의 사퇴로 인해서 적어도 보수 진영 내에서 이 계엄 사퇴가 더 이상 무조건 옹호하거나 침묵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공감대.
아,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네, 그 자체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회피하는 문제로 온통 시끄러운 동안에 전혀 다른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움직임도 있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법안이죠.
민주당 김호영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생성형 AI 교육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법안은 AI 리터러시를 더 이상 개인의 역량이나 시장의 논리에 맡겨둘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모든 국민이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거고요.
아, 의무로?
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배운 AI 활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인 검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처럼 이제는 AI 활용 능력 자격증 같은 게 생긴다는 거네요.
딱 그거죠.
국가가 나서서 AI 교육의 표준을 만들고 관리하겠다는 건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대부분 표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래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으니 AI를 국어, 영어, 수학처럼 하나의 기본 소양으로 격상시켜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죠.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AI 활용 능력이 개인의 생존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거라는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읽다가 이 부분이 딱 눈에 걸리더라고요. 이 법안의 한계를 지적한 논평 부분인데 AI 활용법은 가르치자면서 정작 AI가 사고를 쳤을 때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 조항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이 법안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다.
네. 자료의 논평이 정확히 짚었는데 개정안은 AI 기술의 활용과 지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기술이 오남용되거나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요. 윤리위단이나 중대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고작 과태료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건 마치 모든 국민에게 운전은 열심히 가르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은 아주 가볍게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윤리의식인데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AI 교육을 책임진다는 건 정말 거대한 목표인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매달같이 업데이트되는 AI 기술을 가르칠 교사는 누가 어떻게 양성할 건가요? 교육과정은 또 어떤 기준으로 표준화할 거고요?
아, 그것도 문제네요.
네. 자칫하면 내용이 금방 낡아버리는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해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할 책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거죠.
네, 기술에 대한 책임 문제 정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의 문제가 국경을 넘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우리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데려갑니다.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트럭 한 대가 돌진했다는 AP통신 기사인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영상만 봐도 정말 끔찍해요.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나 뭐 우발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료는 이 사건을 명백한 혐오 범죄 양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정치적 신념이 다른 집회를 향해 차량이라는 흉기를 이용해 돌진하는 행위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노린 명백한 테러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위대와 반대 세력 간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이 사건이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네. 이란의 정치적 갈등이 이제 이란 국경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란계 커뮤니티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이민자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첨예하게 드러나요. 고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이민사회 내부의 분열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구 반대편의 분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과의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예요.
자료의 논평 부분을 보면 트럭 운전자의 동기에 대한 추측도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롭죠.
트럭에 붙어있던 현수막 내용을 근거로 아마도 과거 이란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비판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을까 추정하던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향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네.
이건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신념의 차이가 어떻게 증오와 폭력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 가지 이슈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봤습니다. 한국 정치권의 벼랑 끝 대치에서 드러난 정치적 책임 공방.
네.
한 의원의 사퇴가 던진 개인적 책임의 무게.
그렇죠.
또 AI 시대를 준비하며 마주한 기술적, 사회적 책임의 문제, 그리고 LA에서 벌어진 비극을 통해 본 시민사회의 책임까지. 결국 모든 이야기가 책임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사회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당신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전 우리는 AI 활용 능력을 국가가 교육하고 검증하는 법안에 대해 이야기했죠. 좋은 취지지만 기술의 오용에 대한 책임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점도 짚었고요. AI가 읽고 쓰기처럼 보편적인 능력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 시스템만큼이나 강력하고 정교한 윤리와 책임의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 강력한 도구가 무책임하게 사용될 때 그 결과는 과연 누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